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49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신 연구 결과 사람들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먹을거리의 종류가 점점 비슷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몇몇 작물이 세계 식량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현상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는 미국인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또 국제화된 식습관 탓에 사람들의 먹을거리가 몇몇 작물에만 몰리는 경향을 보이면서 푸드 시큐리티, 즉 먹을거리를 보장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쌀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열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주식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현재 쌀만큼 밀도 많이 먹습니다. 국제열대농업센터 소속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공동 작성한 콜린 쿠리 씨는 쌀이나 밀 같은 주요 작물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So what we see as the major crops become more important in more places for more people.
주요 작물이 좀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중요해진 것과는 달리 지역 차원에서 중요한 작물들은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면 중국에서 고구마는 지난 1961년에 중국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의 20%를 담당했지만 2009년에는 이 비율이 2.9%로 떨어졌습니다. 쿠리 씨는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결과로 몇몇 주요 작물의 비중이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해가 갈수록 생산성을 높여서 이런 작물들을 많이 재배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후 변화나 다른 요인 같이 작물 생산성에 나쁜 영향을 주는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서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식단에서 점점 더 자주 볼 수 있는 작물이 가진 영양가를 높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다니엘 니렌버그 씨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구단체인 푸드탱크의 책임자입니다. 니렌버그 씨는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렌버그 씨는 현재 농업에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와 주변 환경에 도사리는 위험 요소가 점점 주변부로 밀려났던 작물들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덜 찾는 작물들이 훨씬 영양가가 많고 아주 가혹한 환경에서도 이런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다고 니렌버그 씨는 지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작물들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탄수화물이 많은 주요 작물에만 투자합니다.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린 연구 결과는 또 몇몇 주요 작물이 사람들의 건강에 해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콩이나 야자, 해바라기 같은 기름이 많은 작물이나 설탕은 지난 50년 동안 소비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물로 만든 먹을거리에는 열량이 많아서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그리고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몇몇 지역에서 건강과 환경 그리고 기후를 살펴 식생활에 변화를 주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런 변화는 먼저 북유럽에서 시작됐는데요. 특히 먹을거리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이런 변화를 이끈다고 많은 전문가가 지적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람의 힘, 즉 풍력은 세계 발전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전 세계 90개 나라에서 풍력 발전기 15만 개 이상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2012년에는 풍력 발전 능력이 19%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커다란 날개를 달고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가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인 허리케인을 약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공학과의 마크 제이컵슨 교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복잡한 컴퓨터 모델을 써서 대기 오염과 에너지 그리고 날씨와 기후를 연구했습니다. 제이컵슨 교수는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최근 몇 년 새 미국 남부에 접한 걸프망과 미국 동부를 덮친 초강력 허리케인 세 개를 연구해서 그 결과를 학술지 자연기후 변화에 실었습니다. 제이컵슨 교수와 동료 과학자들은 이 허리케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풍력 발전기 수만 개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보는 모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We found that the hurricanes would be dissipated quite a bit if you
모의 실험 결과 근해에 풍력 발전기를 대량으로 설치하면 허리케인이 대부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폭풍 해일이 79% 정도 약해지고 바람 속도도 50%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약해진 바람은 발전기에 피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제이컵슨 교수는 발전기에 달린 거대한 날개가 돌아가면서 폭풍 외곽에서부터 허리케인의 힘을 빼앗고 동시에 바람의 위력을 줄인다고 설명합니다. 또 이런 작용으로 파도의 높이가 낮아지고 파도를 해안가로 보내는 바람의 힘도 줄어듭니다.
So by the time the hurricane gets to shore, it's significantly weakened and
풍력 발전기에 부딪힌 허리케인은 크게 약해진 채 해안에 상륙합니다. 해일은 해수면 위에 부는 바람이 몰고 오는데요. 이런 해일의 위력도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연해에 풍력 발전기를 세우면 바람과 해일이 약해지는 두 가지 혜택이 있는 셈입니다.
제이컵슨 교수와 함께 연구한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의 크리스티나 아초 교수는 폭풍이 몰고 온 해일로 홍수가 나고 인명피해가 났다고 설명합니다. 아초 교수는 인공 울타리와 섬이 해일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풍력 발전기도 한몫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We thought we could actually act on the wind, which is the driving force of the storm surge.
우리는 해일을 일으키는 바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바람의 힘을 줄임으로써 실제로 폭풍 해일의 위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초 교수는 또 바람을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는 지점에 풍력 발전소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오염물질을 만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것을 제안했는데요.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풍력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폭풍 피해를 막는 구실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so if you can be smart about it, then you can have still very, very high benefit and locally.
잘 짜고 들면 풍력 발전이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아주 큰 혜택을 줄 겁니다. 가령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경우 당시에 카트리나가 지나갔던 뉴올리언스 연안에 풍력 발전기를 세웠으면 뉴올리언스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연구 결과가 제시하듯이 어떤 지역에서 우리가 권고한 조처를 하면 그 지역이 분명하게 혜택을 볼 겁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현재 풍력 발전기를 수천 개는 고사하고 수백 개를 미국 근해에 설치하는데도 저항이 있지만 전력을 만들고 허리케인 피해를 줄이는 풍력 발전이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준다고 평가합니다.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의 크리스티나 아처 교수는 정책 결정권자들과 재해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풍력 발전 관련 기업들이 협력해서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고 인명을 구하기 위한 전략을 새로 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 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목성의 달을 탐사한다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 들어간 목성의 달 이름이 유로파라고 하는데 이 유로파는 어떤 위성인가요?
네, 유로파는 60개에 이르는 목성의 위성 가운데 하나로 지구의 달보다 조금 작은데요. 목성 달 가운데는 네 번째로 큽니다.
요즘 우주 선진국들이 화성 탐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나사가 유로파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그건 화성처럼 유로파에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목성의 달인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 지구에 있는 물보다도 많은 양의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게다가 최근엔 거대한 얼음으로 뒤덮인 바다 위로 200km가 넘는 수증기 기둥이 솟구치는 현상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탐사선이 유로파에서 치솟는 수증기 기둥으로 들어가 성분을 분석하면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나사가 발사한 탐사선 여러 대가 유로파를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돈 문제인데요. 약 20억 달러에 달할 유로파 탐사 예산은 아직 미국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사는 유로파에 로봇을 탑재한 무인 탐사선을 보내서 유로파에서 표본을 채취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